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또 용서와 또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희망이 없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끝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욕심 따라 사는 또 불신앙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참된 복음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에 응답을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산업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복음 가진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21세기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힘이 되는 또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모두 이제 합하면 29장입니다. 장수로 볼 때는 신약 성경 중 가장 긴 내용이 바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고린도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꾸짖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또 지적하기도 했고 또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편지로나 또 인편으로나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이게 성경인지 사도 바울이 화풀이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또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새롭게 그 복음을 꾸지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도 회개하고 또 바꿔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끝까지 다시 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창조주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죽은 사람은 부활하셔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또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이 계속 우리의 틈을 노리고 또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인간의 체질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말씀의 이정표나 구체적인 어떤 적용이 없으면 비복음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온전한 구원의 영생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지킬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적이고 또 행복하고 또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한 그 하면서도 든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또 우리가 치유받을 것은 치유받고 또 우리가 실천할 것은 또 실천하는 그런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달했던 몇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이 본문에서는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전파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그리스도인 맞나?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정말 맞을까? 이게 교회가 맞나? 교회는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런 친구가 목사 되면 될까? 저분이 신학교 교수를 계속해서 해도 될까? 그런 고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런 친구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훌륭하고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런 친구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한국 교회에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친구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일 우리 김요셉 준목이 목사 안수 받는데 절대로 그런 목회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를 살리는 또 세계복음화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만 증거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특히 1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다.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아멘의 신앙을 갖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전도와 선교를 할 때는 예스, 영어로 예스. 그게 뭡니까? 아멘이거든요. 아멘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깊이 들어보지도 않고 안 돼요, 싫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잘 찾으셔가지고 길을 막는지. 여러분, 안 해보면 틀린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안 가보면 모른다니까요. 참사랑교회 교회 이 건축 안 해보면은요,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새로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가능한 축복, 엄청난 재창조의 응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 그 뒤에 있는데 부정적인 분은요,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의 생활, 믿음의 삶은요, 아멘의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언자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도 교회와 또 목사님과 지도자들의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 말에 먼저 아멘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젊은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목사님의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해라. 결혼할 때도 사랑하고 좋아서 그러는 것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럴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살아. 그러면 아멘. 그러면은 위기를 넘길 건데 목사님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저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이 이유 저 이유 되면은요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아멘의 신앙이 없어서 엄청난 응답의 뒤에 밭을 보지 못하고 그 자리 광야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의 신앙이고 불순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색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그러면서 나는 아멘만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몇십 번을 읽어도 이 여기서부터 16장과 2에서 20장의 내용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했어. 고린도 교회에 어디 들려서 이렇게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 사도행전과 여기를 비교해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오시겠다고 딱 말을 했는데 안 오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획을 변경했는데 또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거기서 거기에게 헌금을 가지고 여행 경비는 헌금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혼자 다녔습니까? 혼자 다니면 좋은데 팀이 많아. 모시고 다니는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행 경비가 선교의 경비가 많이 들겠어요? 적게 들겠어요? 많이 드는데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니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했으면 사례비를 줬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던 것처럼 더 오래 목회하고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사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번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돈 받아서 왜 유대로 가? 왜 저기 에베소로 또 가냐고. 뭐 이렇게 거기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개척한 멤버를 데리고 가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이러한 그 문제점들이 여기에 많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 따라 가는 것이고 그때 당시는 개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서 메시지를 해야 할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역이 너무나도 많은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거의 헌금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요 본인들이 이성적이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오고 이렇게 가야 되고 성령님도 봤을 때 나는 노를 못한다. 나는 예스밖에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너희도 그런 믿음을 가져라. 기도를 할 때 아 경홀이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성령 인도 따라 기도하면서 어련히 성령 인도 따라 잘 결정했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밀어주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19절에 보면 우리 곧 18절에 보면 14절에 보면요.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가 형제들이 무슨 말씀 하시잖아요. 목회자는요. 노라는 말을 못해요. 대부분이. 참 어려워요. 틀리더라도. 그러니까 예.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저분이 또 다른 말을 하면 예, 그래요. 그럼 나중에 가면은 목사님이 예 해놓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목사님은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상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예만 해요. 그러나 사실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노할 수가 없는 입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목회자나 교육자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에 그래 예수 좋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것도 괜찮지. 뭐 그게 대단해요.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모든 축복이 그분에게 확 가지 않겠어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다함이 없노라. 항상 나도 그리왔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면 예만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교회는요 노할 수 있어요. 황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훈련 받으십시오. 에이, 바빠요. 이거 하십시오. 아, 내가 이번에는 너무 직장생활이 바빴어요. 노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 그거는 나중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장로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예, 해야죠. 내가 이건 적극적인 예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가능하고 환경이 돼서 하는 예가 아니라니까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스라니까요. 그 아멘이에요. 여러분 혼자 참사랑교회 헌당하세요. 그러면은 예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어차피 없는데 돈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대가 어떤 교회는 몇 번 허물고 또 지어서 손가락질 당했죠. 아니 많이 모이는데 그 여러분 돈이 남은데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예스 아멘하면 여러분 후대가 그냥 다 헐고 이것보다 몇 배 큰 헌당을 하는 응답도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버지 불가능 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우리 한국이요 몇십 년 전에 세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180몇 개국에서 우리 한국이 180개국에서 178등 그렇게 못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아멘의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아멘의 신앙을 갖는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아멘 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아멘 했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빚이 그렇게 많은데 가면은 이거 뭐 할 사람 그러면 아멘 하고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그 중학생이 오면서 그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여기 뒤에 전도사님 이름 있어요. 그 무슨 내 이름? 저 이름이 좀 특이하거든요. 정윤돈이라서. 근데 또 인터넷 쳐보면 좀 많더라고요. 가수도 있고. 근데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봐서 정말 있는 거예요.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우리 어머님이 그 기도원에 와서 피아노 없는데 피아노 하실 분 그러니까 아멘 해가지고요. 제 이름으로 헌금해놨어요. 그 이름은 그 덕분에 제가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택시 타고 지나가면은 야 저 그랬어요. 한 번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십자가가 있는데 내 혼자 아 저 십자가는 특이하고 예쁘네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저거 내가 헌금한 거야. 아니 무슨 나무 교회에다 십자가 헌금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 후대에 대대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응답받을 걸 저는 믿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일도 생기고요. 힘든 일도 생기고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과정 속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축복으로 은혜로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와 우리 이 아멘의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너무나 죄송하는 마음으로 다음은 더 말을 하기를 혹시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거죠.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리라. 내 앞에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너희들 잘못한 게 많아. 근데 왜 다른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희들을 용서 가서 너희들을 징계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뭡니까? 2장 11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죠? 알면서도 우리는 당할 때가 많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인간관계를 깨뜨릴 건데 그런 행동을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우리는 24시간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자, 2장 15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을 딱 지나만 가도 얼굴만 봐도 그 세상적인 뭐 이렇게 비싼 그런 향수가 아니라 그거와 다른 영적인 아름다운 향수, 인격적인 향수, 그런 것들이, 그런 냄새가 어떤 분을 만나면 아, 피하고 싶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까이 가고 싶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희한한 향수가 나니까 향내가 나니까 저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향수를 쓰세요? 그렇게 여쭤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향수 안 쓰는데요. 근데 왜 좋은 냄새가 나죠? 여러분, 아, 여러분 코로도 그렇게 느껴지는 이미지로도 그렇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도 뭐 그런 향기는 아닌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냥 앉아있는데 저는 스타일이 그런가 봐요. 영안이 밝은 택시기사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더니 저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 내가 먼저 말을 했고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의 자녀시죠?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그래도 여기 카페 바로 앞에 예,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본사 네스카페 직원이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직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딱 봤더니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주면서 본사 직원에게 처음 봤는데 그랬죠. 교회 다니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 느껴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꼭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샀지만 사도 바울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거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은 우리 환경 너무 좋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 누려서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와 참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와 새 언약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언약의 직분과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광이 내 이외에 임하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대하신 분, 정말로 우리가 사랑받을 분, 정말 전지전능하는 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으실 분. 근데 그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광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후대와 사업이 되시기를, 직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역할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7절,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사도 바울이 상당히 세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돌에 새긴 그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는. 그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특히 새 가족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십계명을 받고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그것을 직접 받았으니 너무나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확 나니까 이 그대로 가면은요 사람들이 눈이 멀고 눈이 멀어버려요. 너무나도 광채가 빛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광채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빛나요. 제가 눈이 부셔요. 광채를 그래서 뭐 연예인들 보면은 뭐 그 자체 발광 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진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런 발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치니까 수건을 옆에다 이렇게 댄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랬는데 그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발광을 해서 그 발광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과 그 영광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을 우리는 소유한 자이다. 여러분 그러한 빛을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이 복음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마치 수건을 가려 것과 같이 알지 못했던 구약의 숨은 말씀을 밝히 발견하는 역할을 또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도 참된 자유도 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왔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왜?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읽어도 그리스도가 전도 복음이 발견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종교로 간다니까요. 마리아로 간다니까요. 우상 숭배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참된 복음의 빛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인상 팍 써야 되고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참된 행복과 자유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된 해방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 누림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행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편하기만 했느냐?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거나 어떤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편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이제 성탄 행사하고 오늘 그러면 행사위원회 오늘 잠깐 모일 건데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할 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명건 헌신이 아니면은요 아름다운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성탄 행사로 또 뮤지컬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아름이 자매가 또 프로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지 않아. 그러니 여러분은 그걸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하지? 그러면 멋있는 작품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생명건 헌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전도 캠프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요 헌신과 희생 없이는 우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으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행복과 영광이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장 9절,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그러고요. 4장 9절을 보면은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고요. 4장 10절에 보면은 항상 예수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는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고생을 그냥 없애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천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천하여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자천하여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있어요. 이 참된 빛을 우리 안에 가졌다는 것이죠. 보배로운 빛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정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 속에 아니 질그릇 속에 빛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그냥 흙이잖아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 성령이 보배로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너무 빛이 세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뚜껑이 열린 빛이에요. 보배로운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우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이 능력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이사야서 60장에 나온 것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또 여덟 번째로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부활의 신앙이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혹시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부활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혹시 육신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육신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말을 한 배경은 그렇게 은혜로운 배경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썼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왔어요. 예를 들자면 연쇄살인범이 회개하고 무기징역 감형 받고 우리 참사랑교회에 왔어요. 그분이 아주 사회적으로 잘못을 했는데 왔어요. 전과자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분이 전과자십니다. 김집사님은 전직 7범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선입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오네시모처럼. 저도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 하거든요. 다 마약하시는 분. 그런데 저는 그중에 이제 복음성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받고 변화 받았는데 이렇게 조목사님이나 누구 볼 때마다 저 아직도 몰래 마약하는 거 아니야? 진짜 저게 변화됐을까? 정말로 끊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든다니까요. 제 마음속에. 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앞으로 외우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과거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상자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새롭게 되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그분들을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 기도하면서 교도소에는 전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 계속 오면 어떡해요? 이거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들 건데. 그래서 저에게 지금도 몇 년 전부터 가끔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저 돈이 없는데 5만 원씩 좀 주세요. 이렇게 액수도 정해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교대에서 출소하시는.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저 전화번호 알아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가끔 김준목한테 연락 와서 떠밀기도 하는데, 근데 돈만 주고 절대로 전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교회로 오라고. 왜냐?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저의 것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분이라고. 여러분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가요? 우리나 그분들이나 비슷한데 사실은 우리도 살인자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못 높이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멍에를 매지라 말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은 다 용서해지만 우리는 용서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도 구원이 있다는 그 사람들과는 멍에를 지지 말하는 그 내용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전에 믿었던 종교나 그런 것들을 아테네에서 믿었기 때문에 여러 신을 다신을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수용을 포용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까지, 진리의 적인 것, 그리스도까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어찌?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뭐 윤리도덕적인 그런 건 다 수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결단코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만희가 뭐 이긴 자다, 그리스도다 이런 거.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 아웃. 왜 그럽니까? 신천지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약속한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10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12장에는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3층천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는 신비주의자들이 방언, 예언, 신비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자면 제가 비근한 예를 드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 자랑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배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집사님, 왜요? 내가 엊그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슨 음성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니라. 제 꿈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흔들리는 분이 많다니까요. 신비주의자 이야기에. 비근한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14년 전에 3층천까지 나도 올라갔다 왔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병 고쳐요? 사도 바울이 본인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남의 병을 고쳐.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돌 맞았거든요. 돌 맞으면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상처가 이렇게 해서 꼬매가지고 설교하면 어쩌시겠어요? 조폭, 저 목사님, 의문점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전직이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돌이 맞았으니 얼굴이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내 겉모습은 후패하나?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외형만 보는 거. 그 병 들었어. 그리고 안질이 있었어. 그냥 눈이 이래. 개슴치료해. 여러분과 제일 반짝반짝 아름다운 눈이 아니에요. 눈도 이상하지. 돌에 맞아서 상처 있지. 몸도 그렇지. 키도 작지. 말도 더듬지. 그러니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나에게 이 세 번이나 나도 기도를 했는데 이 가시를 하나님이 제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자만할까 봐.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자만할까 봐 키 작게 하셨잖아요. 예. 표준으로. 여러분 뭐 외모도 그렇게 그래도 거의 그 흠모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겼는데도 여러분 하물며 잘생겼으면 어쩌겠습니까? 오늘 이제 농담 삼아 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십자 문장에는 마지막으로 권면과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분파를 만들기도 했고요. 타락한 고린도의 문화에 빠져서 체질을 버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그 전에 있었던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과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방언과 예언 등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엄하게 꾸짖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편지를 받은 후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롭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재차 방문하여 그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는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크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떠한 기준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여야만 복음적으로 크게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면서도 문제가 없는 교회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1천만 제자, 3천 제자, 1천만 제자를만 하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단과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선택과 예식 그리고 심지어는 교리까지도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으로 그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요. 결국은 종교인이 돼 버립니다. 종교는 나누어지게 돼요.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랬잖아.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너무 설교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다 맞는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최초로 고백했어. 그러니까 그 고백만 최고야. 이게 좋지만 좋은 거잖아요. 강조해버리면 안 돼. 아니야. 원조는 그리스도잖아.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걸 강조해보세요. 아볼로가 메시지를 최 잘해. 너무 설교 잘해. 베드로는 더듬는데.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아니 아 바울은 더듬는데. 아볼로는 싹 설교 그냥 깔끔하게 잘해. 너무 표현도 잘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사랑 없이 전체를 화합하는 그런 기준이 없이 강조해버리면 참된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이걸 가져야지만 여러분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어두움을 밀을 리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향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우리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것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우린 사랑 치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습니다. 치유 하는 사람은 치유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다가 치유 받을 겁니까? 그리스도를 결론 내버리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라니까요.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툼하고 이권 다툼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했으면 고린도 후서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확증과 확신을 소유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 참 그리스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의 옛 체질과 각인과 우리의 뿌리가 잘못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전도 제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